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관의 전화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전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 당사자들은 직접 대화와 협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관 전화통화 관련해서 양국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긴장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양국 간 대화 내용에 대해 향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례적인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은 어제 발표한 보도문에서 다음 주 월요일 14일 임시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가 주재합니다. 대외관계청은 모게리니 대표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자 필리핀에서 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서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다음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최근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청력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건강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건강 공격과 관련해 쿠바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공격으로 미국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교관도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목요일 쿠바 주재 자국 외교관 적어도 한 명이 청력 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목요일 아바나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겪었으며 관련해서 지난 5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쿠바 주재 외교관들의 청력 이상은 일종의 음파 장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극심한 정정 불황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하게 엉망인 상황이라면서 군사 개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오늘 예멘에서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국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병사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관영 WMA통신은 병사들은 예멘 샤브와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작전에 참가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남부 샤브와는 예멘 내 알카에다 거점으로 앞서 미군이 공습을 단행했던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현재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지상전,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멘은 후티 반군이 지난 2015년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를 전복하면서 지금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희는 국경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다 속이고 몰래 왔어요.
함경북도에 살던 19살 아가씨가 혼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또 이모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무사히 갈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부모님들은 분명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내가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슬쩍 말을 꺼내봤는데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다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이모의 전화를 받고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때는 일단 첫째는 겁이 없었고 뭐 가다가 잡힐 거라는 무서움보다 약간 그 내가 갈망하는 그 한국에 대한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뭐 이왕 사는 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잡힌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잡히면은
두만강을 건넌 지 일주일 만에 한국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보통은 뭐 태국이나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저는 그 안 걸치고 중국에서 배 타고 바로 인천항으로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는데 2009년도에 그 당시에 브로커 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브로커 비용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국정원 조사에 하나원 정착 교육을 마치고 나서야 그 일주일 만에 탈북 성공에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막 후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자마자 5일 만에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계속 삶이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어서 편의점 것도 편의점에서 거의 제가 엄마 오기 전까지 부모님 오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던 편의상점이 5년 가까운 한국 생활의 전부였다는 이 사람. 고향에 있던 가족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야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1년치만 받았는데 그거를 2년만 일하면은 더 3년 만 3년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그렇고 주위에서 약간 그래도 대학교는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좀만 더 고생해서 그거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갈등이 됐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처음 오자마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일자리도 없어서 그냥 제가 그때 일을 해서 그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 차라리 한 천만 원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 그냥 포기하고, 그러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냥 학교 가겠다고 이러고, 한 달 딱 일하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학교 그냥 갔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제가 제 스스로 선택했던 거였는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돈 벌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던 편의점. 그 편의점 일이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 비용을 갚는 비청산의 수단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눈에 밟히는 가족 생각에 다시 편의점을 나갔고 가족들의 탈북을 위한 돈을 벌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거를 했으면은 왠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그걸 다 그냥 끊고 그때부터 알바를 주말에만 했어요. 용돈 벌기 위해서 주말에만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그냥 대안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때야 막 또래 친구들이랑 그때 어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수양 씨만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쓰고 즐기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도 되어보고 싶었고 오래도록 손 놓고 있었던 공부하는데 힘들게 벌었던 돈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네.
검정고시를 또 쳤어야 되는구나.
중학교를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인정은 됐어요, 학력은. 근데 대학교를 가려면은 영어도 있어야 되고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북한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진짜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 배우려고 들어갔고 뭐 가면은 논술이나 뭐 이런 발표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것 위주로 대학교 입시 준비라고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보다는 거기서 입시 준비를 하는 시간을 1년 정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남들은 대학 졸업을 준비할 나이에 대학 입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들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에도 또 고민이 있었던 게 대학교를 간다라고 일단은 결정을 하고 대안학교에서 준비를 하는데 학과 선택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평소에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부모님 되려는 게 그때는 꿈이었고 끝나고 바로 대학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하라 하면 아 그럴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은 그거만 공부했다가 부모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간호학과 가래요. 그게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아 그럴까 이러고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생물인가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나 이거를 즐기면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거 할 수 있을까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부모님은 가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다고 간호학과 가라 해서 저희는 수시로 원서를 넣거든요. 그래서 7월에 원서를 한 세 곳인가 넣었어요. 간호학과로.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약간 그것보다 차라리 잘 됐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가기 싫었던 학과여서 그 다음에도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도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대학에 넣었던 입학 지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목표를 잃은 수향 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소록도는 오래전부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안학교에서 소록도로 봉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그 함경도 북한에서 아무튼 사시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딱 한 분 살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유교 때 오셔서 다 돌아가셔서 근데 그분 몸도 되게 많이 불편하신데 그분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뭐 어깨 주물러 드리고 청소해주고 그 봉사를 한 3박 4일 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 가서 체험했던 그 활동들이 그래서 9월에 2차 원서 접수가 있었는데 1차에는 정말 내가 원했던 학교들이 다 있었고 2차에는 별로 그냥 생각 안 해봤던 학교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할 때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그런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봉사 활동하면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마음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네네. 그때 정말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그때 딱 생각이 나서 아 나 사회복지학과 가야지 해서 한 이틀 만에 그때가 8월 30일인가 아무튼 31일인가 그때 갔다가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자기소개를 써서 지금 대학교에 넣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소록도에서의 경험이 수영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마음이 수양 씨에게 깊게 다가왔고 대학 합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회복지는 약간 봉사한다라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대학교의 공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랑 다르지만 그래도 하면서 가장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또 우리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도 이렇게 잘 맞는 것 같고 해서 선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이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급하게 막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24살의 대학 신입생.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누구보다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 볼 곳이 있었고 평소 생각하던 탈북자들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학교 공부를 토대로 더욱 견실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에 힘들어 지친 채 살아가던 수양 씨.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살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시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약간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모범생? 어찌 보면 모범생으로 이렇게 자라왔었거든요. 반항 이런 거를 별로 못 해보고. 근데 한국에 그냥 몰래 혼자 온 게 약간 혼자 첫 반항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계속 한국 와서 힘든 일들만 있는 거예요. 뭔가 기쁜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왜 남들한테 악하게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들만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약간 저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내가 열심히 나름 살고 난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힘들었는데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할 때도 항상 그 편의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때 경험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경험이고 난 진짜 그 경험이 있길 너무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막 징징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탑10을 뽑아왔습니다.
수양 씨의 남다른 세상 경험은 수양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또양TV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칼럼으로 또 기독교 선교방송 라디오에서 한국 텔레비전 속 드라마 이야기를 풀어놓는 재미있는 소재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북한 분들이 듣는데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더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1년 넘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또 북한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을 막 이야기해주면서 뒤에 약간 복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 이런 내용을 끄집어서 이렇게 짧게 하는 건데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래의 한국 청년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고향 북한에서의 생활. 하지만 60, 70대 어르신들과는 맞장구를 칠 정도의 추억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수양 씨의 특별한 이야기거리입니다.
60, 70대 분? 아니 한국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랑 제가 고향 얘기하면 우리 때도 그랬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제가 살았던 때랑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한국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은 북한에서의 추억이 계속 잊혀져 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싫어요. 그래서 가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북한 사투리 막 쓰면서 북한 얘기 가끔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꺼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막 친구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추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지는 게 저는 좀 싫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8년 차의 서울 아가씨, 박수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살다 보면은 괜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집안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죠.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불안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편하게만 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죠. 자극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기만 할 거고요. 그런 걸 보면은 불안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욕도 넘치고 결과도 좋아지겠죠. 불안한 감정을 나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삶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지금보다 더 빨리 달리라는 것으로 알고요. 더욱더 힘을 내면 어떨까요? 불안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 결국 마음먹기 달렸다 싶습니다. 언제나 열정 가득한 목소리죠.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Forever Young. 네, Forever Young,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음악과 휴식이 함께하는 곳, 사랑의 추억 이은가입니다. 다음은 은은하고 잔잔해서 듣기 좋은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다이아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Here We Are.
Take a lover's vow and then seal it with a
네, 다이아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Here We Are 들으셨습니다. The Look of Love는요, 전주를 듣자마자 가슴이 찡하면서 음악에 푹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음악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이번에는 연주곡 띄워드립니다. 밀트 잭슨의 비브라폰과 휴버트 로스의 플룻 연주입니다. Old Devil Moon. 네, 밀트 잭슨의 비브라폰과 휴버트 로스의 플룻 이연주로 올드 데블문 들려드렸습니다. 맑고 고운 음악 소리에 마음이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네요. 밀트 잭슨의 비브라폰 이연주는 마치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느낌이 들죠. 휴버트 로스의 부드러운 플룻 이연주도 일품이고요. 비브라폰은 근반이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 울림통이 있는 악기입니다. 말렛이라는 방망이로 근반을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밀트 잭슨은 비브라폰 연주자이자 피아노 연주자죠. 1923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돋보였습니다. 재즈에서 비브라폰이 주연 악기 노릇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플룻 연주자 휴버트 로스는 1939년 11월 미국 텍사스 태생인데요. 클래식의 서정성과 재즈의 즉흥성을 잘 접목한 연주자입니다. 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사랑의 추억 이연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룹 전이의 노래 골랐습니다. Separate Ways. 네, 정말 힘이 넘치는 음악이죠. 그룹 전희의 Separate Ways 들으셨습니다. 자, 사랑의 추억 연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자주 떠올리다 보면은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들려드립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관의 전화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이 또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전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 당사자들은 직접 대화와 협상, 정치적 정착을 유지하고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긴장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양국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향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례적인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은 어제 발표한 보도문에서 오는 월요일 14일 임시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가 주재합니다. 대외관계청은 모게리니 대표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필리핀에서 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서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다음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하게 엉망인 상황이라면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세계 곳곳에 군대가 있다면서 베네수엘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은 미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국방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유혈 시위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최근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청력 이상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 건강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건강 공격과 관련해서 쿠바 당국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 공격으로 미국 외교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교관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목요일 쿠바 주재 자국 외교관 적어도 한 명이 청력 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목요일 아바나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겪었으며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바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쿠바는 쿠바 영토 안에서 공인된 외교인력이나 가족,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케냐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선포된 가운데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시민들과 분노하는 시위자들 간의 충돌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 서부 외곽 키스무 인근 지역에서는 어제 오전 시위를 한 라일라 오딘가 야권 후보 지지자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키스무는 야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대선 결과 발표 이전부터 시위대와 폭동 진압 경찰이 충돌한 지역입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